흔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태어난 별자리를 기억하고 밤하늘에서 자신의 생일 별자리를 찾아보고 그 별자리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전설, 신화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고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처음 만날 때 어느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물병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물고기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개의 별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로 나누니까요, 1년을. 그러나 그 고객 중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별자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의 고객에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일이 몇월 며칠이냐고 이제 자기가 별자리를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일을 말하면은 선생님은 어느 별자리에 속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고객에게 별자리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생일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의 생일날이 돌아오면 작은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많은 유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맺으면서 마지막 4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또한 은혜로 거저 주시는 많은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쁨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0절 말씀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서의 대주제인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흥미롭게도 서신의 거의 마지막 끝에 와서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복음을 위한 파트너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몇 차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도왔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내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직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부를 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바울을 돕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도울 기회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다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고 바울이 옥에 갇힌 뒤에 다시 헌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제일 많은 헌금을 보냈던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다시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억하며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대표로 보내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신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호의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를 떠난 직후 데살로니코에서 몇 번 선교 헌금을 받은 후 한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10절 하반절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전부터 헌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신 것을 인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으로는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음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긴 겨울이 지난 후 나뭇가지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는 봄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후원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새싹이 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오랫동안 황량해져 있던 얼어붙은 땅에 다시 싹이 나온 광경을 보는 듯 하였던가 봅니다. 싹은 곧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성도들이 선교비를 헌금하는 마음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발견했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교비를 받아도 혹은 받지 못해도 그에게는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풍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상대 호의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물며 빌립보 교회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들 속에 서로를 섬기고 깊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보교의 선교 헌금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형편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바울이 궁핍하고 불편하게 살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는 오랫동안 사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궁핍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은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잠시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혹시 궁핍함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 방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족이란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도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족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준 일 때문에 신라와 함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핍박이었고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을 지닌 채 평생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서도 자족하며 일생을 감사하며 복음 전도에 충성하며 살 수 있었는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자족과 감사하는 생활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처한 형편과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각과 행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힘든 핍박이나 시련 앞에서 그것 때문에 자제심을 잃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의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것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점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아쉬울 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잘 되고 풍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탄식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천에 처해져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고 경건을 잃지 않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즉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자족하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번역한 헬라어는 헬라의 신비종교 신봉자들이 입문하여 그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 철학이나 이방 종교의 용어를 피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비결을 배웠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통해 그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비결을 배우고 터득했다고 하였습니까? 바울도 보통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런 비결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생활의 체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 육체 가시에 대하여 기쁨과 자족과 감사를 배우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들으면서 인간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지할 때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육체에 가시를 지닌 가운데서도 감사를, 가시를 지닌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가시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자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손안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이달에는 중요한 재판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은 물론이고 이웃 교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서울교회를 온갖 거짓과 불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회복의 막바지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사명자 대회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위해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던 그 처음 심정으로 성령의 역사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되기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주변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이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게 없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선을 이루시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생들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추어져 있으며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시적이요 지나가 버릴 환경이나 상황은 결코 자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신앙 훈련의 한 과정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과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해야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교회 절기로도 지금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바울과 같은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도 많은 체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하였듯이 지금 당장 잘 안 된다고 해서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배움으로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자족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는데 이 13절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한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한 것은 궁핍과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위로와 함께 대적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신앙 자세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나 예수님의 이름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비결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사는 비결을 13절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통해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실 때 품으셨던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나 자신은 어느 상황에서나 자족함으로 자신의 궁핍을 하소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했습니다. 참여했다는 말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14절은 10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으로 그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써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헌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나 자족할 수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없어서도 견뎌냈지만 그때 받은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내면적인 만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생은 이러한 세상의 관점과 이해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고난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자족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